함께 들을 말씀은 사사기 7장입니다. 사사기 7장 오늘은 17절 말씀 한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17절 말씀입니다. 7장 17절 다 쳐졌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지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아멘.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린이 수련회가 있어서 아마 현장에는 더 평소보다 적은 인원이 참석했고요. 그리고 어린이들이 없다 보니까 좀 고요한 분위기에서 장단점이 있죠? 예, 장점도 조금은 느껴지네요. 고요한 분위기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는 뭐 광고처럼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도 이제 어제 참석하고 오늘도 이제 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어젯밤에 나왔는데 선생님들도 준비 너무 잘해주시고 아이들 너무 좋은 마음밭으로 참여해서 애들이 너무 행복해하고 또 저는 또 목사는 그게 중요하다 보니까 애들이 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 모습 보면서 또 몇몇 아이들은 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짧지만 그런 시간들을 가져서 저는 굉장히 감사한 수련회였습니다. 제가 또 이 기도 부탁을 재직분들에게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드렸었는데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 또 제 기준에서는 하나님께 응답하신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오늘 행복한 시간 보내고 안전하게 잘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세상의 구원입니다. 세상의 구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는 나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내 영혼의 구원이에요. 구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 위에 먼지가 자득 쌓여 있는 거죠. 네, 그 쌓이는 먼지를 닦아내고 내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는 게 이제 나의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난주에 삶의 구원을 말씀드렸죠. 내 삶도 하나님께서 너는 참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너에게 이런 삶을 내가 선물로 줄게 라고 하는 아름다운 삶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위에 먼지가 잔뜩 쌓여서 우리가 그 삶을 그 삶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삶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 그 부분의 먼지를 닦아내는 것이죠. 그럼 그 오늘 세 번째로 얘기하는 건 세상의 구원입니다. 세상의 구원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되게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얘기할 때 그 세상은 되게 아름다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은 원래 너무나 아름다운 곳인데 그 위에 먼지가 잔뜩 쌓여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별로인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럼 세상의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의 아름답지 못한 모습, 그 먼지를 닦아내고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게 세상의 구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의 구원은 내 역할이 굉장히 크죠. 거의 100%예요. 그렇죠? 내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찾는가에 따라서 영혼 구원은 거의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내 삶의 구원은 100% 나에게 달려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삶이라는 게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더라도 삶이 100%가 되긴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구원을 추구하는 건 뭐예요? 내가 영향 미치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구원을 이루어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세상의 구원은 그 부분이 좀 더 줄어들겠죠. 내가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수도 있어요. 내가 사는 세상이 구원받는데 내가 결정적인 역할? 그렇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분명히 미미하지만 이 세상의 구원을 추구하는 이 미미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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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질수록 뭐가 이루어져요? 결국에 세상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서는 여러 번 이것을 반복하면서 경험해왔죠. 초기에 기독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죽음의 이유가 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됐어요?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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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질수록 어느 시점에서 그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한국교회 사회에서도 그것을 경험했죠. 처음에 한국 사회에서 그때는 조선이었지만 한반도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죽음의 이유가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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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이 바뀌길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많아질수록 세상이 변화된 부분이 있겠죠. 꼭 종교적인 영역만 아니라도 세상에서는 조금 더 선한 삶, 조금 더 평등한 삶, 조금 더 풍요로운 삶, 조금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면서 조금씩이라도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많아지고 많아질수록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 정점에 섰던 사람들이 유명해지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 한 사람은 단지 많은 사람들이 쌓아놓은 돌 맨 위에 마지막 돌을 얹어서 그 사람이 유명해진 것이지 사실은 세상이 그렇게 바뀌는 데에는 그것에 헌신하는 사람, 그것에 동참하는 사람, 그것에 마음을 담아두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구원도 마음 쓰고 내 삶의 구원도 마음을 쓰지만 내 마음의 일부는 세상의 구원에 마음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구원이 제일 필요한 사람 중에 하나는 누구예요? 나 자신이죠. 여러분, 좋은 세상을 사는 게 참 좋습니다. 그렇죠? 살다가 아, 정말 세상은 살만한 곳이구나 하고 느낄 때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살다가 아, 세상은 진짜 그지 같다라고 느낄 때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내 영혼의 구원을 받고요, 내 삶의 구원을 받았어도요, 내가 사는 세상이 너무 그지 같잖아요. 그러면은 그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공격하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 상황적으로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면이 좋고 삶이 좋아요. 근데 내가 사는 세상이 엉망이에요. 그래서 치안이 불안하고 이상한 사람이 권력자로 세워져 있고 시스템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교육이 이상하고 사람들이 이상하고, 그럼 나에게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되게 위험한 곳이죠. 내가 긴장하고 살게 되고 경계하고 살게 되죠. 왜? 언제 그 세상이 내 삶을 침해에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나쁜 세상에 산다는 건요, 그 자체로 나에게 굉장히 깊은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내 내면이 조금 미숙하고 내 삶이 지금 완성되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사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면, 그래서 내가 사는 세상을 통해서 맞아,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지라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아, 저게 중요한 가치구나 라고 하는 핵심적인 기준들을 만나고, 그쵸? 저 혼자 사금 찍을 때 이러면 진짜 혼자 엄청 화내는 거예요. 아, 진짜 아이씨, 아이씨 잘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길게 지나가는 경우,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사는 세상이 되게 가치가, 내가 추구할 만한 가치고 배울 만한 사람들이 있고 합당한 권력자가 서 있고 그 사람들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느낀다면, 내가 나 자신은 이 세상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고 더 내가 그 속에서 더 좋은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기가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좋은 세상이라고 하는 건 우리 자신에게 너무나 필요하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원을 시키는 게 내 자신의 삶과도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뭐 유튜브 이렇게 보는데 되게 뭐 되게 요즘에 되게 어려워진 나라에 되게 그 아주 부유층 집을 이제 소개하는 영상이었어요. 근데 막 집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막 아, 이건 미국에 있다고 하더라도 손에 꼽을 만큼 집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그 집의 가장 특이한 점은 뭐냐면요, 자동소총을 든 일개 소대가 그 집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대한민국 중산층이 낫지 않나, 자동소총을 들고 지켜야 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럼 저 사람은 저 문 밖에 나갈 때 어떤 기분이어야 될까, 그럼 그 뭐 이런 집에 사신 분이 나갈 때는 혼자 나가시겠어요? 앞뒤로 그 소총을 드신 분이 뭐, 아, 저분은 대통령의 삶을 사시는구나. 괜찮아요? 그거보다는 이게 낫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요, 세상이 좋다 나쁘다는 건 우리가 되게 상관없는 것처럼 나 하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사실은 나는 내가 사는 세상에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기적으로 생각하시더라도 내가 사는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이 되기를 바라고 꿈꾸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좋은 소식이 우리 가운데 전해진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미 아름답게 지으셔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도록 이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에 작은 힘을 보태면 내가 사는 세상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고 내가 세상에 참여해야 되는 태도여야 합니다. 왜 이걸 이렇게 강조하는지 아시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좋은 의미에서의 낙관론, 낙관론을 갖고 있느냐 비관론을 갖고 있느냐가 내가 삶을 대하는 태도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렇죠? 세상은 지금 문제가 심각하고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지금 문제가 심각하고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야, 그럼 이 사람의 삶의 태도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각자 도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 하나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배는 침몰해요. 그러면 내가 구명보트에 타는 게 중요해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두가 경쟁자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각자 도생이에요. 근데 낙관론을 가지고 있어요. 이 배가 침몰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같이 물을 퍼내면, 우리가 같이 열심히 뛰어다니면 이 배는 침몰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각자 도생의 삶을 삽니까? 아니죠. 그때부터는 협력적인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개인 이기성을 기반으로 하더라도 이타적인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같이 노력해서 이 배를 살리려고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게 개인의 삶의 태도를 크게 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세상을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 삶의 태도가 극명하게 달라진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럼 내가 지금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나는 공동체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각자 도생의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고 계시는데 나는 세상의 비관론을 가지고 나 하나 살아놓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넓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세상의 구원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삶의 태도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이 선한 기준을 갖고 선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가와도 어떤 면에서 상관이 없습니다. 보세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선한 기준을 가지고, 아, 너무 안타까워.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면, 이 시대가 사실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아,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이 시대가 정말 문제야. 라고 굉장히 선한, 신랄한 비판을 합니다. 그 말을 듣다 보면 이 사람이 되게 선해 보이기도 해요. 근데요, 이 사람이 세상에 그래서 잘 될 거라는 생각을 갖지 않고 계속 세상은 이 모양 이 꼴인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의 개인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그 사람 분명히 이적으로 삽니다. 그 사람 분명히 각자 도생의 삶을 살고 있어요. 오히려 그 선해 보이는 말들은 자기가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거에 합리화라고 보기까지 해요. 나는 선한 사람이고 선한 기준을 갖고 있는데 세상이 이 모양이어서 어쩔 수 없이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언뜻 볼 때는 선한 내가 악한 삶을 사는 게 모순적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거야. 그 사람이 말하는 기준이 선하다 악하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세상을 낙관하고 세상을 살리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러면 세상을 비관하고 나 하나 살겠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사람이 희망을 갖고 있느냐 희망을 갖고 있지 않느냐, 소망을 갖고 있느냐 소망을 갖고 있지 않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는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지 않은지는 그 사람의 기준과 말에 담겨 있지 않고 그 사람이 소망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로 결정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세상에 희망을 갖고 있느냐. 이 부분을 오늘은 좀 집중하려고 해서 그래서 본문 여러 군데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표제 본문을 얘기했던 건 사사기 15장인데 이 부분도 함께 보죠. 본문을 좀 여러 군데 읽을게요. 세상에 희망을 갖지 않았던 사람들을 먼저 한번 찾아봅시다. 사사기 15장 11절부터 13절까지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5장 11절에서 13절까지 유다 사람 3천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을 것이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속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들이 삼손에게 말해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는 결탄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그럼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죠? 삼손이 블레셋을 공격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났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사사기의 이전 장면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방인들과 싸우는 지도자가 등장했을 때 이스라엘과 유다가 함께 모여서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고 이방인과 함께 싸웠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삼손이 그 삼손이 흰 겁나 세서 웬만한 사람을 이기지도 못하는 그 삼손이 블레셋과 싸움을 시작했는데 유다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야, 너 뭐 하는 짓이야? 너 블레셋 사람들 우리 다스리는 거 몰라? 아니 그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니라 현실을 몰라?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걸 몰라? 네가 이렇게 난리치면 그 사람들이 우리 괴롭힐 거 몰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왜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라고 얘기해요. 왜 너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 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해요? 배가 침몰하지 않을 거라고 절대 믿지 않으니까, 블레셋을 내쫓을 수 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으니까, 희망은 완전히 제로라고 생각하니까, 희망은 아예 없어. 블레셋 못 내쫓아. 그런데 왜 난리를 쳐? 그런 바는 일이 꼬이잖아. 더 내가 불편해지잖아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에게 갖다 바치죠. 그게 맞아요? 아니요. 이 사람들이 맞고 틀림에 관심이 있어요? 아니요.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서 내가 안 불편해지는 거에만 관심이 있죠. 저는 삼손 편 아니에요. 삼손이 저러는 거 저희랑 아무 상관없어요. 지 혼자 난리치는 거예요. 제 우리 민족의 지도자 아니에요. 저희가 잡아다가 갖다 드리는 걸로 저희 진심을 입증할게요 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옛날에 어떤 영화였지? 암살이었나? 변절하신 분에게 왜 너 변절했냐 했더니 독립이 될지 몰랐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네가 원하던 건 뭐야? 네가 맞다고 생각하던 건 뭐야? 아니, 그거에 대한 게 아니에요. 희망에 대한 거였어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독립이 될 수 있다면 독립이 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죠. 누구보다 블레셋 사람들이 싫어해요. 누구보다 독립을 원해요. 하지만 그건 안 돼. 그건 안 되는 얘기를 자꾸를 해. 그렇게 하고 보니까 자기가 이제 삶의 방식은 뭐예요? 나 하나 사는 거죠. 나 하나 사는 거. 나 하나 사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삼손을 세우시건 뭐건 간에 나는 삼손을 잡아다가 갖다 바치는 게 내가 사는 거니까. 각자 도생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다른 부분도 읽어볼까요? 사사기 6장입니다. 오늘 읽으신 부분 앞부분이죠. 사사기 6장 12절부터 읽어드릴게요. 12절부터 16절까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냐 하면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에서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와 내 아버지 집은 가장 작은이다 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기드온의 자세도 어떻습니까?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나요? 없죠. 근데 우리가 구체적인 진술은 안 들어봤지만 그 삼손을 잡아간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는 뭔가 신앙적 관점을 가지고 있죠. 이방인들이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죠?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내가 잘못 살아서 이 지경이 된 거야. 그래서 희망이 없어. 여러분들, 이게 물론 삼손시대 유대인들과는 차이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합격선은 80점이에요. 30점으로 떨어지나 70점으로 떨어지나. 신앙적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신앙적 관점의 결과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예전에 그 놀라운 이적은 사라졌어. 그래서 끝이야. 희망이 없죠. 희망이 없어요. 언뜻 회개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고 언뜻 반성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고 언뜻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가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상 행동은 어떻게 나옵니까? 막상 행동은 미디안에게 걸리지 않기 위해서 몰래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하는 걸로 나오죠. 뭐 삼손을 잡아 바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행동일 수 있겠지 모르겠지만 현실이 이런 걸 어떻게 적응하고 살아야지, 현실이 이런 걸 어떻게 살 길을 찾아야지, 이게 이 사람들의 삶에 대한 반응이죠. 그렇죠? 희망이 안 보이니까,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삼손시대의 유대인들이나 지금 이 기드온이나 기본적인 태도가 뭐예요? 각자도생의 태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가 안 보이니까, 희망이 안 보이니까. 이 사람이 맞는 기준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는가조차도 떠나서 이 사람이 희망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태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건 내 영혼의 희망과 좀 달라요. 그건 어떤 면에서 내 삶의 희망과도 조금 다른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좋아질 거란 희망을 갖고 있느냐, 세상이 좋아질 거란 희망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나는 세상이 더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나빠질 세상에 맞추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내 인생의 상당 부분을 잠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은 무엇이죠? 후반부의 기도원이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기도원이 뭘 봅니까? 희망을 보죠. 기도원과 누가? 기도원의 선백용사라고 표현되죠. 이 사람들은 희망을 봐요. 어떤 희망? 하나님이 미디안을 내쫓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회개이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는 것을 마침표로 찍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으로 마침표를 찍고자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본뜻이며 의지이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다 라는 것을 기도원과 300용사가 보죠. 그래서 뭘 갖게 돼요? 낙관론으로 갖게 되죠. 기도원이 아까 얘기했던 건 앞부분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이렇게 하셨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그건 마지막 문장이 아니었어야 돼요. 근데 기도원은 그걸 마지막 문장을 했기 때문에 비관론자가 된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은 뭡니까? 회개하게 하시고 회복하고자 하신다가 마지막 문장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 다음 문장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기도원은 그 다음 문장을 읽어냈죠. 그러니까 뭘 갖고 있어요? 낙관을 갖고 있죠. 하나님께 회복시킬 것이란 신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7장 15절부터 뭐라고 얘기합니까? 7장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도원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기도원은 전쟁을 시작하고 나서도 확신이 좀 흔들렸어요. 왜냐하면 절대적인 전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났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보여주시죠. 적군의 꿈을 통해서 기도원에게 확신을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그것을 듣고 경배하죠. 아, 하나님께서 진짜 이걸 하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믿고 경배해요. 그래서 진영에 돌아가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과거형으로 얘기합니다. 그 넘겨줌을 받는 거는 미래형이지만 넘겨주신 건 과거형이에요. 이미 넘겨주셨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택배를 아직 못 받았어. 내가 택배를 받는 건 미래형이야. 근데 걘 보냈대. 그럼 걘 과거형이죠. 택배 언제 와요? 보냈습니다. 보낼 거예요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 속이 뒤집어지지. 보냈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아직 도착을 안 했지만 네가 받을 거야. 어떻게 하면? 네가 믿고 추구하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17절에 하는 오늘 구절에 나오죠. 그들에게 이르되. 저는 이 구절을 되게 재밌어요. 기도원이 이 300명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 진영 근처에 이르러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라고 얘기해요. 300명한테 뭐라고 해요? 나만 봐. 왜? 앞을 보면 거기 한 5만 명 있거든. 보지 마. 나만 봐. 나만. 나만 봐. 그래서 미리 어떻게 하라고 안 가르쳐줘. 나만 보고 내 동작을 따라해. 그러니까 300명은 계속 기도원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나만 봐. 그리고 내가 항아리를 깨고 소리를 지르면 항아리를 깨고 소리를 지르는 거야. 여기서 나만 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본 희망을 보라는 거죠. 내가 본 소망을 보라는 거예요. 이 300명이 기도원이 봤던 희망을 보고 기도원이 봤던 희망, 소망을 보고 그쪽 방향으로 움직이죠. 배가 침몰하지 않을 걸 믿고 배를 보수하는 사람들이죠. 같이 각자 도생이 아니라 300명이 함께 어깨 어깨를 마주대고 같이 이 배를 살려내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세상이 안 좋은 세상이 되는 것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현재 세상이 안 좋아진 다음에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는 되게 오랫동안 함께하는 정서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요. 그렇죠? 우리는 되게 그런 면에서 되게 멋있는 나라잖아요. 우리가 IMF 때 금모으기 이런 거 하는 거 사람들이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정서가 지금도 있는지는 조금 고민돼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함께 나라를 살려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배를 같이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겨도 같이 구하는 방향으로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몇십 년이 지났잖아요. 세대가 조금 흘렀고. 근데 지금 이제 함께 구할 생각이 좀 없어졌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이게 지금 각자 도생으로 가는 건가 지금? 그런 분위기가 좀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내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세상의 희망과 낙관, 비관과 절망을 갖게 되는 근거가 세상으로부터 배우는 것인가? 말씀으로부터 배우는 것인가? 내가 90년대에는 뭔가 공동체성과 희망, 세상에 대한 낙관을 얘기하기가 좀 편했는데 왜? 그 당시 한국 사회 정서가 다 그랬으니까 그 정서를 그대로 교회에 끌고 와서 내가 교회에서도 미래와 희망을 얘기했던 것인가? 그러면 내가 말씀을 근거로 그랬던 것인가? 말씀을 근거로 그랬다면 지금 시기가 블레셋의 치하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시기가 미디안의 치하에 있다 할지라도, 내 현실을 보면 내가 희망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희망을 보는 것이, 말씀은 근거로 희망을 보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내가 세상을 낙관하셔야 돼요. 물론 그냥 막연한 뭐든지 잘 될 거라는 생각하는 낙관 혼자가 되라는 뜻은 아니에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셔야죠. 이런 부분이 이런 식으로 가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것들은 냉철하게 파악하고 계셔야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낙관론을 가지고 이 세상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참여하고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더 강조드리면,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 큰 얘기잖아요. 우리는 거대담론에 관심이 없어진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일단 무관심해져요.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거는 기도원이고 뭔가 좀 더 사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고민이고 나 같은 사람한테 해당되는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교계는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들, 큰 목사님들을 바꾸는 거지 저 같은 사람이 무슨 교계를 바꾸겠어요. 그렇죠? 이건 진짜 전 지금도 확신해요. 소망이 없네. 이런 주여. 좀 말을 하는 입장이기도 하고 듣는 입장이기도 하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에게 두 장면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을 좀 많이 읽어서 죄송한데 말씀으로 좀 나누고 싶어요. 사사기 4장 17절입니다. 사사기 4장 17절. 이한이가 사금 이 부분하고 깜짝 놀랐는데, 야, 성경이 아주 거칠어. 아니, 뭐라고? 말뚝으로 죽였다고? 이 거친 장면에 나오죠. 시그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언제에게? 사사 드보라 때죠. 드보라 때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악한 세력을 무너뜨렸습니다. 도망갔어요. 근데 시그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니 이는 하솔의 왕과 겐사람 헤벨 사이에 화평했습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여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하며 그가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좀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하며 우유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 앞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늘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들 야엘이 장막에 말뚝을 가지고 오 이건 안 읽을래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면 야엘이라는 분은 평범한 가정주부세요. 그렇죠? 군대 장관도 아니고요. 지도자도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그 마음에? 각자 도생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여기서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원래 친분 관계가 있고 뭐 그런 시그널을 살려주고 그쪽 왕한테 돈 좀 받고 뭐 이래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소망이 있었죠? 그게 맞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할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런 마음만 품고 기도만 하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적군의 장수가 우리 집으로 걸어 들어와요? 그랬더니 어? 그 순간 무슨 판단을 해요? 어? 내가 죽여야겠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평소에 그 마음을 품지 않았던 사람이 할 수 있는 판단 같아요? 내가 어느 편에 설지 마음을 못 먹고 있었던 사람이 할 수 있는 판단인 것 같아요? 내가 세상이 흘러가는데 무관심한 사람이었으면 할 수 있는 판단 같아요? 내가 세상이 흘러가는데 무관심했다면 맞기는 이스라엘 회복이 맞는데 아유 뭐 그게 되겠어? 라는 이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감정으로 막연하게 오픈엔딩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생각이 정리되지 않은 사람이었다면 여기서 정리되지 않은 태도가 나왔겠죠. 당황하거나 그렇죠? 근데 걸어오는 걸 딱 보자마자 어? 내가 죽여야겠네? 생각하고 근데 내가 여잔데 어떻게 해요? 깊이 잠든 다음에 그렇죠? 그러니까는 물을 달라는데 우유 주죠. 잘 자라고 물 달라는데 우유 드세요. 주무셔야 되니까 우유 주고. 근데 내가 칼 같은 건 써본 적이 없잖아. 근데 내가 해봤던 게 뭐야? 유목 생활하니까 텐트에 이거는 항상 쳤잖아. 이 파워는 내가 알아. 그러니까는 무서운 장면이야. 그렇죠? 근데 여러분 뭐 장면의 잔인성을 빼고 포인트를 아시겠어요? 지금 세상이 더 좋아지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 그냥 직장인이고 전 그냥 소시민이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지금 당장. 뭘 당장 하라는 게 아니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무관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내가 작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될 기회가 왔을 때 움직이지 못합니다. 일단은 그 마음만 먹고 계신 것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요. 해야 될 작은 일들 보이고요. 큰일을 해야 될 시점에는 큰일도 보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뭘?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이거라도 뭐 어떻게 해보실래요? 이걸 할 수가 없다고. 그냥 나 같은 사람이 뭘? 이런 생각이 들면 아씨 다들 도시락을 안 싸온 거야? 다들 되게 배고파하네? 아씨 내 보리떡 걸리면 안 되는데? 조심스럽게 뜯어서? 안 그러겠어요? 내 생각이 각자 도생이면? 이거 뺏길까 봐 걱정되고 안 뺏기더라도 남들 시선 불편하니까 나만? 그걸 가져간다고요. 하나님 전 요거밖에 할 수 없는데 이것도 혹시 쓰시나요? 세상이 바뀌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요것밖에 없는데 이것도 혹시 쓰시나요? 이런 마인드가 갖고 있어야 내가 내 인생에 한 번씩 그런 장면들이 올 때 내가 그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에 3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으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린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냥 내가 주변에 또 하나의 측면은 이거죠. 하나는 준비를 하고 계셔야 결정적인 시점에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옆에 한 사람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가 그 사람에게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준 것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살아가다 그럴 때 있으시죠. 어떤 경험을 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아 그래도 세상이 살만한 곳이구나 살아봐야겠다 이런 생각 들 때 있으시죠. 돌아보면 그때가 있으시죠.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세상을 아름답게 해줬잖아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세상이 되어줬잖아요.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권자가 되어야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구조와 시스템 바뀌어봐야 사람 안 바뀌면 세상 안 바뀝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줄 때 세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대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을지어다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였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을 갇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는 일을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이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은김 대답해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여러분들의 삶에 지옥이 되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 인생에 나쁜 세상을 만들어준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깨어 주의하십시오. 굉장히 위험한 짓이에요. 내가 세상을 나쁜 세상으로 만드는 쪽으로 움직이지 않으셔야 돼요. 내가 세상에 대한 비관론을 가지고 그러니까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아야지라고 각자 도생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신경 쓰지 않고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면 그들에게 약간의 지옥을 만들어 준다라도 상관없는 마인드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들을게 될까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낙관을 가지고 세상이 더 좋은 것으로 움직이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아 그건 뭔가 기드온 같은 대단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라고 오해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것은 야엘 같은 작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무엇인가가 있어야지 하는 것이죠 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것은 일생에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세상에 대한 낙관론을 가지고 내가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하셔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것은 이건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정답만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죠? 기독교는 낙관론자입니다. 근본적인 낙관론자. 문제가 많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질 수 있어. 희망, 소망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공의로운 이야기에 소망이 없잖아요. 그럼 말에 신중하셔야 돼요. 나라가 이 모양이고 이 모양이고 이 모양이고 이 모양이고 이 모양이고 이 모양이고 이 모양이야. 아, 그래서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어떻게 해? 큰일 난 거지. 그럼 여러분들의 말은 저주의 말이에요. 자녀에게 넌 왜 이 모양이고 이 모양이고 이 모양이고 이 모양이고 이 모양이니? 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뭐 어떡하긴. 얘 진짜 망한 거지. 저주의 말이에요. 그 말 왜 합니까?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고 이 모양이고 이 모양이고 이 모양이야. 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모르지. 그럼 왜 말, 그 왜 말하십니까? 그걸. 그걸 왜 말하세요? 그 저주의 말을 왜 합니까? 그럼 뭐 하셔야 돼요? 소망을 가셔야 돼요. 희망 없이 의로운 기준으로 누군가를 신랄하게 얘기하는 거는요, 왜 하는 건데? 라는 의문이 있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아서 내 마이 스토리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건 가능하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조심하셔야 돼요. 희망을 가셔야 돼요. 희망을 가셔야 돼요. 소망을 가셔야 돼요. 저도 그 언저리에 서 있습니다. 저 옛날에 한국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 많이 했던 적이 있었고. 그러다가 그러면 큰일 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다음부터 아무 말도 안 했죠. 모르겠다 나. 지금 그 상태예요. 저는 한국교회 희망은 없어요. 제 개인적으로. 못 봤어요 아직. 제가 감히 얘기하면 안 되죠. 근데요. 원론적으로는 분명히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희망을 갖고 계시고요. 지금도 무엇인가 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조선 땅에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토마스 선교사부터 보내셔서 언더 선교사부터 보내셔서 이 땅에 희망을 보셨습니다. 그때보다 지금이 더 뭐가 취약합니까? 뭐가 더 어렵습니까? 그때보다 믿음의 사람들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런저런 그 축쟁이들 다 털어내도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요. 이런저런 가라지들 다 털어내도 여기에 건강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희망이 있죠. 하나님께서 여기서부터 일하실 거고요.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에게 담겨있는 세계에 우리가 이 희망을 보셔야 돼요. 두 번째, 구체적인 그림을 가지셔야 돼요. 아, 어떻게 되는 게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구체적인 그림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질 때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희망을 갈 때 우리가 가장 많이 한 실수가 희망의 컨텐츠를 상식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 나라가 더 좋은 나라가 돼야 돼 라는 희망을 가졌어. 그럼 구체적으로 좋은 나라는 어떤 거야? 라고 얘기하시면 여러분들이 정치권에 가셔서 기성품을 사실 때가 많아요.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야? 라고 보수적인 부신들은 보수적인 정치인들이 얘기해주는 기성품을 사요. 이게 좋은 나라래. 진보적이신 분들은 그거 사요. 아, 이게 좋은 나라래. 이게 좋은 나라래. 그럼 거기 가서 사오지 마세요. 말씀에서 근거하십시오. 어떤 게 더 좋은 나라가 되는 거야? 어떻게 더 좋은 세상이 되는 거야? 하고 할 때 말씀에 근거해서 컨텐츠를 채우실 수 있으셔야 돼요. 말씀에서는 깃발만 갖고 오고 하나님 이 땅에 희망이 있다고 하셨어. 그럼 희망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라고 하면 자기의 계층과 성향과 정치 성향에 따라서 그럼 이게 희망이지 내 상식에선. 그러시면 안 돼요. 컨텐츠를 구체적인 그림을 뭘로 채우셔야 돼요? 말씀으로 가져오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뭐라고 가주 얘기해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다 라고 얘기하죠. 그건 뭐예요? 천국이라는 게 뭐예요? 희망의 공간이죠? 희망이 완성된 공간이죠? 그 공간에서 지켜야 되는 기준을 나는 오늘도 지키고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시민권자라는 얘기는 그 나라의 법을 지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기준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회복된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살아간다 라고 얘기하는 것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기도하는 거였어요. 기도하는 거. 세상이 더 나아지길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 어릴 때는 이거 되게 많았어요. 생각해보니까 뭐 요즘에 이설교를 하다 보니까 좀 반성 아닌 반성인데 더 어릴 때는 그렇게 구국기도회가 많았다 알아요? 나라를 구하겠다고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 그게 변질됐겠죠. 어느 시점에서 그게 형식화 됐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라진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뭐 해도 약간 저게 구국기도인데 왜 성조기를 나눠주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냥 막연하게 옛날에 초기엔 진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렇죠? 더 좋은 세상이 되길 위해. 그럼 그때 민족 복음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는 진짜 금요일마다 북소리를 들으면서 잠들었던 때가 많거든요. 충영교에 있었는데 철야를 시작해 몇 시에 시작했는지 기억이 안 나. 근데 11시인가 라면을 줘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친구들이랑 밖에서 놀고 11시에 컵라면을 줘. 그럼 이제 새벽 3시까지 하는 거야. 그리고 새벽 3시부터는 진짜 영성 있는 분들은 이때부터 이제는 개인기도 하고 새벽기도 드리고 가는 게 이제는 예. 우리 때는 그런 분들 되게 많았죠. 예. 그러면 이제는 찬양 반주도 없어요. 북을 쳐 그렇게. 나 바쁠 때 나의 북 쳐. 둥둥둥둥둥 잘 잤어요. 북소리 들으면서. 뭐 어떻게 하겠어. 부모님이 안 가는데. 그리고 뭐 여름에는 산에 가서 하고. 여러분 저희 세대는 있으시죠. 산에 가면 뭐 그냥 산이야. 근데 뭐 이렇게 거적대기 같은 거 깔고 저 앞에 전등 몇 개 켜놓고 거기서 북을 쳐. 그럼 온 산에서 몇천 명이 산에 이렇게 번져서 또 북소리를 사용하는 거 지금 생각하면 되게 무섭기도 하고. 제가 그 영성에 100%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 그 역사적 유산 속에 서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버지 저랑 가는 길이 다른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냥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회개했던 건 뭐냐면, 어찌 되었건 명목상이건 뭐건 그때는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오래 기도했습니다. 세계를 위해서 되게 오래 기도했어요. 그게 제 반성이에요. 야, 그런 식은 아니지. 그런 식은 아니야 하고 하면 다른 식으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그렇게 되는 컨텐츠가 좀 틀렸어 하면 다른 식으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건 아니지. 그래서 난 나라를 위해서는 기도 안 해. 세상을 위해서는 기도 안 해. 그럼 무슨 기도해? 내 마음의 평화, 내 삶, 그리고 내 주변의 몇몇 사람들만 위해서 기도해. 이건 반대쪽 치우침일 수도 있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옛날에 이게 제 편향성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설교를 가장 먼저 지적받고 있는 건 저인데, 그냥 저한테는 그 편향성이 있어요. 큰 그림은 얘기하는데 작은 그림이 틀린 사람들. 제가 어릴 때 약간 그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맞는 말이야. 너무 멋있는 얘기고 그건 다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 근데 개인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야. 에이,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저는 이러면 가짜다라는 좀 생각이 있어요. 그게 제 편향성이에요. 큰 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아? 그럼 가짜잖아. 너무 이중적이잖아.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반대로 왔어요. 개인적인 거는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근데 큰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반성인데, 혹시 우리가 큰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각자 도생의 태도를 취하고, 그래서 세상이 이러니까 내가 이 정도 하는 거는 괜찮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사람이지만 사회적인으로는 크리스찬인 게 전혀 드러나지 않는 별로인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물려받을 걸 물려받고, 제가 제일 고민한 게 그거예요. 제 문제죠. 물려받을 걸 묻어받고 보완할 걸 보완해야 되는데 자꾸 너무 반대쪽으로 가버리는 거. 그러면 또 다른 단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이 사명설교를 이 남해선교회 해야 된다고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의 치우침이 있으니까. 저도 설교 준비하기도 불편하고, 제가 제일 먼저 혼나고, 뭐 이렇게 계속 자아비판하는 것 같고. 근데 자아비판이 좀 필요하기도 하죠. 그래서 좀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세상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은 안 그럴 건데, 자존심 때문에 약간 가을부터 바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 자신의 개인 기도 제목 기도하고, 주변을 위해서 중보하고 마치잖아요. 제 성향을 아시겠죠? 보통 다른 교회는 이 뒤에 뭐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 붙거든요. 내가 그걸 안 해. 나 그걸 좀 싫어했거든. 근데 오늘부터는 못하겠고, 자녀님 때문에. 찬바람 돌며 하려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마칩시다. 여러분, 우리는 비관론이 유행하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는 비관론이 좀 더 유행하는 것 같아요. 정치, 경제, 사회문화 전반적으로 불안해하고 나아질 거라는 낙관론이 사그라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비관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을 낙관하고 비관하는 근거를 세상으로부터 얻지 마십시오. 말씀으로부터 얻으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내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에 대한 근거를 세상으로부터 얻지 말고 말씀을 얻으라고 계속 말씀드린 거잖아요, 제가. 근데 세상 자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이 지금 잘 될 거냐 잘 안 될 거냐라는 그거의 현상적인 건 세상의 정보를 우리가 습득해야겠지만, 근본적이라면 세상의 이 근거를 하나님부터 얻으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이 나아질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기본 태도가, 기본적인 사회적 태도가 각자 도생의 태도가 아니라, 나 하나 살아남자는 태도가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가 더 나아지는 걸 생각하는, 혼자 잘 사는 삶이 아니라 함께 잘 사는 삶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기독교인의 기본 태도입니다.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대단한 얘기를 하고 가정에서는 별로인 부모, 별로인 사람인 거, 개인적으로 만나보는 사람이 별로인 거, 이것도 참 치우쳐진 것이나 개인적으로는 참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사회생활을 바라보면 참 이기적이고 사회적이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것도 똑같은 안타까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사회에서 함께 사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여전히 미니멀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아직까지는 앞에 있는 첫 번째 적용이 조금 막연하게 다가온 느낌도 있고 전 두 번째 적용을 전 개인 취향에선 더 좋아하는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좋은 세상이 되어주십시오. 전 그게 참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세상이 되어주십시오. 전 때로 그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좋았던 건 저에게 좋은 세상이 되어주셔서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향성도 있었고 어떤 부분들이 있었지 모르겠지만 저에겐 두 가지, 한 가지는 그래도 우리가 함께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걸 세우고 있고 공동체라는 걸 만들어가고 있고 이게 대단한 건 아닐지 모르겠지만 몇몇 사람의 인생을 바꾸었고 몇몇 사람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도록 참여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보다 제가 더 좋았던 게 여러분 얼굴이 되게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에게 참 좋은 세상이 되어주셨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제가 조금 더 거칠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제일 좋아했던 개척 즈음에 제가 제일 좋아했던 성경인물은 예레미야였습니다. 이거는 아마 제 개척하기 2, 3년 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전부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청년부 할 때 꼭 하는 수련회가 예레미야 수련회였습니다. 저 예레미야 말씀 되게 좋아했어요. 그때 뭐 지금도 좋아하지만 예레미야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결과는 비참하지만 맞는 길을 가는 사람이, 그래서 찬란하게 깨지는 사람이죠. 그때 저한테는 그러니까 희망은 많지 않았어요. 이게 맞다는 확신은 있지만 된다는 확신은 없었어요. 그냥 찬란하게 깨지자 하고 이 길을 갔습니다. 근데 제 그런 정서가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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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었던 이유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저에게 좋은 세상이 되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 이게 될 수도 있구나.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도 받을 수 있구나. 우리가 이 은혜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겠구나. 아, 이것이 되게 의미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기실 수 있겠구나. 되진 않지만 맞기 때문에 가야하는 길이기보다 때로는 그 길도 분명 있죠. 예레미야가 그랬고 독립운동가 그랬던 것처럼. 근데 나의 경우에는 이 작은 분기들을 잘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일 수 있겠구나 라는 게 오면서 제가 좀 부드러워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맞지만 안 될 것을 향해서 찬란하게 깨지려고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되는 길로 가면 내가 얼마나 빡치겠어. 그러니까 초기 설교 이렇게 욕을 하는 거야, 사람이. 야, 실루와 같이 죽어, 같이 죽자. 응? 같이 죽자. 우리 독립운동한다 죽자. 감사해요.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지금은 저랑 좀 거리가 생기신 분들에게도 감사한 분들 되게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아, 저도 여러분들에게 참 좋은 세상이 되어드리고 싶고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세상이 되어준다면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세상을 아름답게 바뀌는 오늘 하고 있는 일은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아주 큰 담론도 좋고 여기서 설교의 핵심은 그거지만 저는 아직도 미니멀한 사람이라 우리가 서로에게 또 우리 삶의 누군가에게 좋은 세상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체적으로